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9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고 레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50장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죽는 사건으로 끝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책은 다르지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국말을 시작하지만 히브리 말과 영어로 번역할 때는 1절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름은 이러하니라. 거꾸로 이러하니라 이름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창세기에 있는 글쓰기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죠.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면은 레위기를 이번 주에 읽는다고 저희들이 주보에 보는 것 이제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40장 3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 혹은 장막, 성막 영어로 타버네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막, 회막은 지금 이때 이제 지어졌습니다. 무엇을 지었으면 누군가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인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냐 보니까 여차여차한 스토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여기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이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Levite. 이 레위는 제사장 가문인데 레비라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관장하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인데 그것보다도 레위기가 나온 이유는 성막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세요? 창세기 스토리가 다 끝나고 레위기 purifying the tabernacle 그 사이에 출애굽기가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9장과 20장을 이제 했는데 19장, 20장 사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유명한 십계명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면서 십계명이 가운데 딱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19장 부분과 20장 부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부분을 감사하는 기분으로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인가를 그 문맥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나?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과 앞부분이 쫙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은 출애굽이라는 스토리가 다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스토리가 있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특별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창세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항상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열두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어났습니다. 40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0년이 걸리면서 애굽, 지금은 이집트로 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의 상전은 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그 흉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때에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창하고 많아지니까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이 아기를 나일강변에 놓아주는 그림을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인데 나일강에 놓임을 받습니다. 이 모세가 다시 바로의 공주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의미의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자라서 4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가서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 전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계획에 모세가 참여하고 참여하는 일성으로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에 베푸는데 처음에 이제 강물을 피로 붉게 물들게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게 하고 악취가 나게 하죠. 그런 열 가지 재앙의 시작이 이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그 각 가정의 맏아들 죽이는 하나님의 punishment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맏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기브리 가정의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스토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브리 가정이 구원을 받은 그것을 셀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밀, 패스오버 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와 무교 떡을 가지고 패밀리 피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게 유월절 스토리가 여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돼요. 여기에 바로의 큰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let go 가게 하죠. 그러나 이 바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돌과 같은 하트로 되는 단단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let go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하는 장면들 쉽게 나오는 영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건너자 바닷물이 닫히는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접어들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사건도 다 거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다다른가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죠.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이 그림의 내용이 오늘 저희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오경 혹은 십계명의 그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하나, 텐트, 태브네클을 짓는 하나의 설계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태브네클, 성막을 지을 때 잘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텐트 안의 설계도의 내용들이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갖다가 다시 재현하는 모습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파티를 합니다. 어떤 파티를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기고 마시고 춤추고 놀자 이런 파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 꾸짖으시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은 거두고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시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살려주마 라고 하면서 아까 짓던 이 성막 헌당식을 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 그런 스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으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그림을 했습니다. 어떤 상징이죠. 이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아래에 텐트가 있는데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쭉 있고 보면 여기 뭐 번개불도 번쩍번쩍하고 우박도 내리고 뭐 여기 지진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리고 이 성막이 있고요. 자, 설명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라고 했고요. 후반부는 성막의 그 설계도 디자인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앞과 뒤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19장, 20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저 임재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그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violent, 난리굿이 나는 그런 스타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너무나게 violent한 거예요. 지진이나 폭풍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제목이 원래는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심이 처음일까요? 아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창세기에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안에 같이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우리는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의 회복과 동의어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이 하는 그 임재가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그림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초청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일단은 언약, 약속으로 설명하시죠. 집을 사고 팔 때 우리 계약하듯이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때 그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뭘 요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나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면서 즉 돌판을 주시면서 어떤 요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고 You must do 하라는 것이죠. You must not do 이거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이 첨가된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온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율법 잘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율법의 양도 많아요. 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라피드로는 613개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이 많아요. 어려워요.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뭐 예수님이라면 쉽게 설교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열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물을 건드는 그런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지키겠습니다.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하죠.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내 율법을 지키려면은 내한테로 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He invited us.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못 간다는 것이죠. 왜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violent하게 나타나시니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이것은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계시고 싶어서 너희들이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건다는 것이지. But I rejected him by fear.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솔루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서 내려와야 돼. 이제 이 성막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막을 왜 지었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까이 오려고 이 밑에 텐트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재를 원한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저 멀리 너무나 밀어냈어요. 하나님 항상 저 위에 있어요. 우리 생각적으로, 우리의 철학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몸짓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밀어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부터 일단 먼저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내려오면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받느냐?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계도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내가 그 안에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고 지어낸 거니까 그것의 모델을 그대로 따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러 구경을 많이 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천지 창조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와 같이 이 성막을 설계하시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막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두 개가 빠뜨렸어요.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고 있는데 너희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신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우상 숭배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설계도까지 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배역하고 폐역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희들한테 약속할 때 우리들로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큰 나라가 되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하신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 하나님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축복해 주기로 그러신 것이, 하나님도 쉬운 그 결정이 아니라라고 나중에 신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신다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pay off, 뭔가를 주어야 하는 코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임재하는 그 그림을 아까지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상랑식 같은 거, dedication 이제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미에 모세가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느냐? 이 사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내가 거하는 곳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다 했는데 현대적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설명을 한번 하고 좀 마칠까 싶어요. 그래야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기에 춤추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이 아니죠.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성가대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보가 있어요. 악보, 공간과 소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숙제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악보 문제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휘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맞춰야 되는데 각자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틀릴까 싶어서 이 악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악보를 본다고요. 나의 실수를 막아줄 것은 지휘자가 아니고 악보라는 것이, 지휘자와의 어떤 공감과 소통, 즉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고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것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포기하느냐? 지휘자를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즉 소통과 공감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게 귀찮으니까. 버거워요. 또 다른 한 면을 볼까요?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악보를 잘 읽고 마스터한 사람들은 지휘자를 잘 보더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휘자를 본다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악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다 이게 꿰뚫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읽으면 지휘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다른 말인 것입니다. 네, 지휘자를 바라보며 지휘를 따라 부르는 것, 이것은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휘자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 그 소통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출애굽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견주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그 텍스트 악보에 몰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십계명과 이 율법이라는 악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심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인자로 맞아주심의 그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악보를 못 읽었어, 지휘사를 못 봤어 라는 그런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지,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통치를 내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다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이 텍스트를 엄청나게 사실은 마스터할 정도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문자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그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몰라서입니다. 문자와 형식을 삼켜내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꼬리타분하고 뭐 전통적이고 뭐 문자적이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하다면 하나님을 더 소통 잘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너무나 힘드신 것 잘 압니다. 뭐 다 못 읽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했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구나. 디오판이라는 그 어려운 그 신학적인 용어를 안 써도 저 삼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이올런트하게 계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 우리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 텍스트, 돌판, 십계명 혹은 토라, 모세오경, 구약을 잘 모른다는 것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아서 잘 안다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컨덕터, 그 지휘자를 알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히브리 백성, 종되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자 내려오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곁에서 함께 계시고자 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두려워서 주님을 밀쳐낸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세길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습득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